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WFP, UN 세계 청년 계획 한국 사무소 임상규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얘기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예.
네. 외교 쪽에서. 저기 있는 방경길 학생. 예.
저는 실무보다 현장에서 나가고 싶어하거든요.
네.
현장 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내리고 보면서 사람을 함께 지내고 싶은데.
예. 여기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으신데, 자기가 인생에서 뭘 해야 되겠지 확고하게 정할 수 있는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명 정도 되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전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 앞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제 자신에서도 남한테도 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훌륭하십니다. 예. 여기 다들 유엔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죠? 유엔에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여학생. 예. 남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예.
이번에 와서 이제 뭐 유학 관련해서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설명을.
국제법에 관심이 있어서.
네.
예. 여기 학생은 왜 유엔에 가셨는 거예요?
제가 행정과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뭔가 사람으로 그런 세계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가능한 게 세계 기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여러분 말할 때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단지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저희 집에 요 책이 있었어요. 김창삼의 세계여행. 이분이 이제 5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한 전 세계를 10바퀴 이상 도신 한국의 전설적인 여행가예요. 그 당시에는 여권 하나 받기도 힘들었고 해외 나가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 책을 지져드리기 시작했는데, 한자가 옛날 책은 꽉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이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다들 같은 피부색에 같은 머리 색깔에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저 책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처럼 세계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질문,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암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고민은 깊어지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방황을 했어요. 한 1년을 제가 학교도 잘 안 가고 술을 마시면서 온갖 방황을 다 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읽었는데, 높은 산을 오르면 낮은 산은 저절로 보인다. 이런 문구가 제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세계일주. 제가 넓은 세계, 한국이란 조금 땅덩어리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지만, 넓은 세계를 보면 뭔가 내한테 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저는 그 오랫동안 품었던 꿈인 세계일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주도인데, 제가 다녔던 나라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한 80개국을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을 갔었고, 두 번째 유럽을 갔었고, 세 번째 아시아를 다녔고, 네 번째는 호주, 오시아니아, 아프리카 종단, 중동 종단, 동유럽 종단, 시베리아 종단, 이렇게 중국까지 해서 이렇게 1년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남미를 1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이제 세계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크십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 미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 유럽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그 삶의 양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빈부격차.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97년까지 이렇게 배낭여행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중진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산 나라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가다 하고 아르바이트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는 일어나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될지 처절한 가난에 지나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나라 좋은 집에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한 환경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뭘까 그게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말라위 호수라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를 타고 탔는데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여행자 수표로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행자 수표를 배에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가 3일을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제 배낭이 20kg가 넘기 때문에 화상수수 지팡이를 이렇게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그걸 씹으면 물이 나오거든요. 단물이.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이 사탕수수를 3일 동안 씹었어요. 씹으면서.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너무나 처절한 광경을 많이 봤어요. 방글라데시를 가니까 할아버지 한 명이 제 눈앞에 죽고 있어요. 정말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119를 부르든지 해서 어떻게 도와줄 텐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이렇게 신경 안 쓸 수가 있냐 이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아니 수도 없는 사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네가 왜 신경 쓰냐 우리 알아서 치울 테니까 걱정 꺼라 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 또 어떤 과일 향수가 썩은 과일을 버렸는데 그걸 먹으러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 썩은 과일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프리카를 가니까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외국인 저를 보면서 제 다리를 잡고 울면서 돈을 달라, 먹을 걸 달라.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심파티, 그냥 제 머리로 해서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일 동안 굶어보니까요. 이 배고픔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하루 이상 굶어본 분. 왜 굶어봤어요? 수련회 가서. 어땠어요? 죽을 것 같았죠. 이틀 이상 굶어본 분 계세요? 왜? 어떻게?
난 우주를 먹었는데 힘들어.
왜 굶었어요?
제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뭔가 굶으면 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굶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배고픈 고통처럼 친한 고통이 없어요. 사실 이 고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집에 냉장고를 열고 꺼내먹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든지. 근데 이 고통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고통이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8억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로 배고픔을 고통을 느꼈어요. 이게 너무나 내가 봤던 그때 비로소 엠퍼시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제 되는 날 천원 한 분이 웬 동양인이 빼짝 마른 제가 지금은 살이 많이 떴지만 그때는 52kg였어요. 빼짝 마른 동양인이 굶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자기가 먹을 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돈으로 치면 무리건 2,300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2,300원이지만 제가 느꼈던 감사함의 크기는 2억, 3억, 20억, 30억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이 그 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그걸 또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작은 마을을 갔는데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 말라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굉장히 스마일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WFP, UN이 식량을 나눠주는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수년 동안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머리에 망치를 크게 얻어맞은 듯, 아, 바로 이거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다.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것처럼 고귀하고 또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때 저는 제 나이 25살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10대도 있고 20대 초반도 있을 텐데 25살에 비로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이제 JPO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직원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UN에 입성하게 된 계기가 이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세계 기아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근데, 아, 똑똑하시네. 8억 명. 그걸 다 기억을 하시고, 예. 8억 명이에요. 그, 기아 인구가 다행히 9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은 여전히 지구상의 9명 중에 1명은 배가 고프다. 여기 보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지금 굶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작은 그룹에서. 그 정도로 기아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아가 많은 인구가 아시아.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한 5명, 5억 5천 명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여전히 굶고 있어요. 여기 50명이라면 10명, 15명이 굶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굶고 있다는 소리죠.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율은 아주 작지만 배고픈 사람도 있거든요. 선진국에도 1600만 명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고 있다. 그래서 기아를 저희는 조용한 쓰나미라고 해요. 이 사진이 제 친구가 이제 2004년도에 반다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다 사람 시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왜 조용하니, 쓰나미는 엄청난 재난이거든요. 모든 걸 불쏘아버리는 엄청난 재난인데 왜 조용하니란 말을 붙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최근에 기아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기아 문제 생각해 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WFP 지원을 받은 나라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너무나 그 배고픔이 고통이라 가지고 제가 어릴 때도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이 배고픔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은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기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라 말을 드시면 예.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아의 모습이라면 히든 흥부가 있어요. 히든 흥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실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보통으로 보였는데 영양실조가 되면 아이가 키도 안 자라고 뇌도 안 자라요. 그리고 이게 두 살 엄마 임신 직후에 뱃속에서부터 많이 있을 때 이때 이게 대학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양실조, 엄마가 영양실조고 아기가 영양공급을 못 받으면 뇌 크기도 훨씬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영양실조 아이 3살짜리 애 뇌 비교를 해보거든요. 45%가 작아요. 또 이 뇌가 손상이 됐죠. 이런 뇌를 가지고 이게 3살이 넘어가면 회복이 안 돼요. 평생 이런 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IQ가 100, 120, 130이 될 아이가 70,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적으로 타락보다 머리조차도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키도 작아지게 되고 몸도 약하게 되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양실조 히든 흥부거든요. 바로 북한만 해도 우리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요. 15cm, 20cm가 차이가 나거든요. 군대에 갈 수 있는 연령이 키가 145cm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170인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45만 넘으면 군대를 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개도국에서는 3분의 1이 아이들이 그렇게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데 네. 내 운동을 봐도, 내 활동성을 봐도 중상화와 영양실 조화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빼짝 마르고 키가 작은 엄마가 빼짝 마르고 키가 작은 아기를 놓고 그런 아기가 그런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다시 그런 엄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가 영양실 조화면 당연히 아기가 보통 3kg 이상 태어나거든요. 근데 2.1kg, 1.8kg로 태어나요. 그럼 죽기도 쉽고. 그런 아이가 영양실조 어린이, 영양실조니까 당연히 지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커서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할 것이고, 다시 그런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최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제 2015년까지, 올해까지 이 목표였는데, 2번에서 8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기화와 빈곤을 끝내야, 특히 배고픈데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양성평등을 할 수 있겠어요? 영양실조에, 병에 걸려도 약을 제대로 받으려도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이게 약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기본은 먹는 것이다. 식수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식, 먹는 것만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내년부터 또 15년 동안 전 세계가 정한 지속 가능 목표, 지속 개발 목표, 거기에 또 1,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곤을 끝내고 기아를 끝내는 것. 예.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저희 유엔의 목표는 2030년까지 기아를 끝내는 겁니다. 기아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아, 두 명밖에 없어요. 끝낼 수 있다. 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예. 없습니다. 끝낼 수 없다. 손 안 든 분들은 뭡니까? 자기 포지션 확실하게 정해야죠. 예, 대부분 끝낼 수 없다. 왜 끝낼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해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정부에서 개입으로 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은, 그거를 먼저 고치고 나서
그냥
안
살
것 같아요.
예, 그거 고치고 하면 되잖아요.
어렵다고.
아,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The world produces enough food for everyone, yet 1 in 8 people in the world are hungry. It'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ere can be enough food for everyone if the G8 takes action.
It is possible. There can be enough food for everyone. I think you don't do something.
Sign up to help put hunger on the table of the G8 in 2013. And please share this stuff.
GR을 못 끝낸다고 하신 분들이, 못 끝낸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신체대전에 WFP 5조를 받았거든요. 배고픈 나라였어요. 50년 전,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GR이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GR로부터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중국 같은 나라에 양쯔강, 상하, 뉴욕에서 침략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내륙 지방에 침략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요. 근데 그런 인프라, 도로,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현재 사회는. 식량도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세대가 있습니다. 식량도 있죠. 기술도 있죠. 모든 게 다 있어요. 왜 저희가 기아를 못 끝낼까요? 저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년대에 그 천년두 마마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구가 15명이었어요. 60년 초에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마 이거 정말 끝내자 하고 정말 힘을 합했더니 없어졌어요. 요즘 천년두 누가 알아요? 완전 역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아를 끝낼 수 있다. 이제는 기아라는 이슈가 역사가 되어야 된다. 더 이상 얼마나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인간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이 그런 기아라는 음식이 아직도 이슈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박인호 총장이 2012년 6월에 제로 헝그라는 비전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세대에 정확하게 말하면 2030년까지 기아를 반드시 끝내겠다. 기아를 끝낼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로 헝그는 뭐냐? 그 어떤 사람도 굶어서는 안 된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늙었든 젊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신념을 가졌든 그 어떤 사람도 굶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지진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인권 하지만 먹는 것처럼 중요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식량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세대의 계약을 꼭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계는 사람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요. 근데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돕는 데는 아주 인생합니다. 지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 그 무기 만드는데 7,800달러, 마약에 4,000억 달러, 술 마시는데 유럽에서만 1,050억 달러, 담배 피는데 500억 달러, 동물 개 사료비에 170억 달러, 미국 유럽, 아이스크림 먹에 110억 달러. 그런데 130억 달러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인 건강과 영향을 가질 수 있어요. 120억 달러만 있으면 모든 엄마들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90억 달러만 있으면 모든 나라에서 깨끗한 물과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60억 달러만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마약 하나만 해결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원의 부족도 아니고 의지의 이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의식이 깨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이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아 문제를 위해서 유엔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WFP, 제가 근무하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어떤 일을 하느냐. WFP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니세프나 뭐 다른 기구보다 좀 덜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WFP가 움직이는 배가 비행기가 60대, 배가 40척, 트럭이 5,000대가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세계를 녹이고 있습니다. 1년에 9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를 돕고 있고요. 15,000명의 직원들이 92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해서 지하의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 기구가 JWF입니다. 한국을 많이 도왔어요. 60년도에 이렇게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WHO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기구들이 도왔지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웅크라 한국재건단이 제일 많이 도왔고 1억 2,200만 불, WHO가 1억 2,000만 불 두 번째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구들이 도왔고요.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공공근로, 일을 하고 식량 포대를 받아온 그런 기업들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JWFP가 했던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런 세대들이 바로 한 세대 전에 이 WFP 식량 원조를 받았던 겁니다. 84년도에 WFP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유엔 세계 식량 기구라고 적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졸업하고 이제는 공여국 태극기를 박은 식량 포대들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WFP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배고픈 정말 긴급고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이랬을 때 48시간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 이틀 굶으면 맛이 나거든요. 이틀 굶으면 정말 죽어요. 그래서 보통은 48시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뭐 얼마 전에 2014년도에 발생한 필리핀의 타클로마 지역이에요. 폭풍이 모든 걸 다 휩쓸어버렸죠. 이거는 네팔입니다. 올해 5월달에 지진이 났었죠. 그럼 WFP는 본부의 상황실이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을 딱 골라서 일단 정보통신 설비를 이렇게 그 복귀를 하고 식량을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식량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할 때 난민들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때 보니까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마을에 왔는데요. 그 마을 한 작은 그 조그만 가난한 집들에 90명에서 120명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식량을 저희가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나눠준 모습이고. 시리아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멀쩡한 나라였습니다. 다들 우리 같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 갑자기 난민촌으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난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난민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은 먹을 겁니다. 뭐 먹을 수 직장 자기들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저희는 도와줍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지원, 그 뉴트리션이거든요. 엄마가 영양 실조면 아기는 영양 실조로 태어납니다. 보통 3kg 이상이 정상인데 이 아이는 1.8kg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건 제가 콩고 갔을 때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은 그냥 주로 앉아있는데 다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아이는 피부가 이렇게 툭 늘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는 머리 색깔이 변색이 되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얼씬해가지고 배가 툭 튀어나오고 이 아이는 3살인데 키가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실조가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 제가 일을 했던 사프리카의 기니비사우는 문맹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는 엄마가 임신을 하면 당연히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고 아기 놓기 전에 검진을 받고 놓고 나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왜 보건소를 가야 되는지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식량을 준다. 그럼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을 걸 준다니까 보건소로 와요. 보건소로 와서 식량을 받으면서 백신도 받고 인간이 꼭 받아야 될 필수 백신이 5가지가 있거든요. 백신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고 또 정말 그 보면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면 그 강물을 그냥 퍼마시거든요. 그 안에 엄청나게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만 치다가 떡만 지다가 뭐 이런 천으로 그대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균이 다 들어가고 실사만 걸려도 영양실조로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 끓여 마셔라, 손 씻어라 그런 것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이 삶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온두라스에서 야디라라는 아이가 1년 6개월짜리 아이인데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옮기고 지원을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린다는 거 정말 이 보람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북한 아이들입니다. 바로 북한은요 차로 50km입니다. 여기서 1시간 차로 갈 수 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이 아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예? 3살. 예. 이 아이는요? 6살. 이 아이는? 그렇게 보이죠? 9살. 11살. 16살입니다. 예. 영양실조가 이렇게 무서웁니다. 키가 안 자라요. 예. 이 다리를 보세요. 이게 사람 다리입니까? 새 다리입니까? 예. 그래서 영양실조가 북한 전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다. 특히 양강도.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영양실조고, 이렇게 상당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도 영양실조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WFP가 여기서 이제 240만 명을 목표로 임산부, 조설주는 수유부,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그 유엔의 제재도 많이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돈이 안 들어가요. 저희 유엔들은 회원국들의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7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부분이 저희 WFP가 일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저희의 원칙은 no access, no food.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면 식량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식량이 right people, right time, 그 다음에 right food이거든요. 가장 적합한 식량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한테 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 걸 꼭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평양에 협의 오피스가 있고 천진 함원 원산에 지역사무소가 있고 이 동그라미들은 저희가 슈퍼 시리얼이라고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듭니다. 그게 1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슈퍼 시리얼을 WFP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장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에게 식량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양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
예, 교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 갔는데 말레이시아 교수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58년도에 말레이시아 GDP는 880불이었다. 한국은 63불이었다. 말레이시아 15배 잘하게 살았어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된 건 자기는 정말 경이롭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핵심이 그분은 교육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육이거든요. 그거 못 살 때도 차 팔고 논 팔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교육에 엄청나게 열정적인 것이죠? 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빈곤, 그 다음에 기아를 끝내기 위해서는 교육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뭐냐. 학교에서 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일하던 비닐이사원인데 책상도 의자도 없습니다. 이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가 2년 전에 루안다를 갔는데 한 아이한테 물었어요. 이 학교에 몇 시에 오니?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왜? 걸어오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왕복 8시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오냐? 그 이유가 뭐냐? 학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8시간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대부분 한두 시간을 걸을 수 옵니다. 이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여러분들은 사실 저도 이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 그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오게 하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밥 먹으러 왔다가, 이건 네팔인데요. 비행기 타고, 그 다음 차로 12시간을 가야 하는 첩첩산 중에 학교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콩고 난민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이거든요. 정말 난민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은 보면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걸 씹어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자아이들은 뭐 하여튼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이 배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학교에 오면 이 따뜻한 이 영양빵을 주니까 이거 하나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또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가 뭐냐면 쌀을 10월 11월에 추수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쌀이 한 3월, 4월 되면 떨어져 버려요. 보리가 6, 7월에 나는데 그 두세 달 동안 식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러 숲으로 가고 그래서 초업은 먹기, 풀뿌리, 나무꽃 빼기를 연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리고개가 아직도 많은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식량이 없는 시기에 사람들은 숲에 가서 벌레를 잡고 야생동물을 잡고 깨부리를 잡고 그래서 그날그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야생감자를 캐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 WF가 하는 것은 숲에 가서 식량 구하지 마라. 식량을 우리가 줄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식량을 미리 줍니다. 한 100을 주기로 했으면 50을 미리 주고 저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사람들이 우리 마을은 도로가 필요하다. 다리가 필요하다. 농경지가를 넓혀야 되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마을에 대한 인프라로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7호 사업, Food for Work이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단식론을 만들고 물 필러를 하는 게 여자들한테 굉장히 큰 고액이거든요. 몇 시간을 걸어서 양동이 하나에 물 필러서 또 몇 시간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에 공동급수시설을 해놓으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 사업이고, 여기는 일요일에 황무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데, 이제 이런 제어를 짭니다. 그래서 벌집도 만들고, 원예 작물도 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과실나무도 심고,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황무지에서 옥토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식량 계속 쓸 수 없거든요. 저희도 결국 8억 명 중에 8천만 명 10%밖에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자립해서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식량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식량만 주게 되면 의존성, 디펜던시, 아 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할 때는 그런 굉장히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량이 이제 아주 시장이 충분한데 굳이 저희가 식량을 들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현금이라든지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바우처를 보내가지고 또는 WFP 지정 상점에서 식량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시다라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울트라포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2년 만에 진입을 한 분이라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 와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극빈층이었고 16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막노동, 자기는 석방했죠. 자식이 두 명입니다. 방글라데시 4명이 살려면 최소 한 달에 8만 원이 필요한데요. 월수입이 2만 6천 원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용돈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 가재도구를 잃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집에 가서 얹혀 살았어요. 근데 이제 WFP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ER, Enhancing Resilience라는 프로그램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7가지 모듈을 주고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자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자돈을 가지고 받은 교육으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어장 체계를 하고 농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불과 2년 만에 수입이 5배가 늘고 자산이 10배가 늘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빈층에서 졸업해가지고 중산층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제로 헌거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들이 많아져서 마을이 되면 그 마을이 제로 헌거를 실현할 수 있는 거고 마을들이 많아져서 도, 나라가 제로 헌거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라시다 남편입니다. 그래서 논농사, 양호장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귀하 끊을 수 없다 했는데 기아를 끊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80년대에 대한민국이 졸업을 했거든요. 90년대에 브라질, 태국, 뭐, 2000년대에 베트남, 까보베르데, 중국. 그래서 WFP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나라가 까보베르데인데 아주 큰 성대한 축하형을 열었어요. WFP 원조를 졸업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런 나라들을 계속 졸업을 해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는, 그래서 WFP가 할 일이 없는,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 지도가 초록색이 먹고 살 만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나라들이 모두 초록색으로 더 이상 기아는 이슈가 되지 않는, 역사에 파묻히는 만화처럼 다른 것처럼 파묻히는, 그게 바로 새로 한 거의 시대입니다. 그게 저희는 2030년까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사실 여기 유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이슈로 많이 왔을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앰비션과 애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는 분, 여러분도 다 영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스피치 듣고 아까 유엔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훌륭하다, 우리 직원들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앰비션은 약간 권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야망이고, 스타일은 꿈이나 순수함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박수. 네. 조금 더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예, 앰비션은 나입니다. 나, 개인.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앰비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스피레이션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일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젊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앰비션도 중요하지만, 에스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에스피레이션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엔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환경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엔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내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정의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뭐 나중에 보면요, 제 친구들 20대 때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스피레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아,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답은 여러분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내면은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이 모든 것을 보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알라든 우주의 절대적 존재든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 그거는 남들이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오래 걸려도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3년 반을 체계를 헤맸거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잘하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사나이가 한 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칼이 뭐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부분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저는 뭐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세계 1주, 이거는 그 어디에 가도 지지를 알았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20대에 80개국을 다녔다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도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는 어디 가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가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나만의 가서. 그리고 그런 방향이 정해지고 그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개는 지수도 지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차는 가는데 개가 옆에서 아무리 지어도 지차가 분석을 합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목소리를 정확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정했으면 묵묵히 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살 시대거든요. 조금 뭐 1년 빠르고 2년 빠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97년도에 대학교 3년이었는데 IMF가 없었거든요. 취직이 난리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취직을 이제 못하고 이제 난리였는데 저도 분위기에 친구들이 취직해야 되는 난리를 쳐서 저도 대기업에 어떻게 넣었어요. 대기업에 넣었고 또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다 흐리멍텅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 안 다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유행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 그 목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물섬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급하니까 대충 떼목을 만들어서 배를 때웁니다. 그 배는 오래 못 가요. 금방 조금만 파도가 나오면 난파됩니다. 차라리 천천히 탄탄하게 배를 만들어서 워터를 달면 먼저 간 뗏목 같은 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확실히 잡히면 어디 가도 제대로 가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그릇 크기. 깜냥이라고 그러죠. 그런 크기. 특히 여러분 젊은 젊고 내한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믿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위안을 가려면 뭐 이거는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해야 되고 제2외국어 해야 되고 석사 정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 있어야 됩니다. 노력. 뭐 관련 경력 쌓아야죠. 저도 인턴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럼 관련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에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그 사람이 네거티브 하였다든지 그러면 정말 외국인들과 이 똑같은 문화권에서 얼마나 우리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이면 더 일하기 힘들겠죠. 그런 데서도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이커라고 이제 외국에서 하는 시험을 잘 들어왔는데 UN 자체에 수 없는 YPP,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고 UNB도 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젊은이들을 UN에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길은 많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도 인턴도 뽑고 있거든요. 인턴 하다가 비약직 컨설턴트가 되고 그러다 중지직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경력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부 같은 데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굉장히 크고 방대한 기구거든요. 뭐 국제 환대를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또 자기의 비전에 맞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유엔하면 여러분들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유엔에 가고 싶어요? 여기 여학생. 예, 저를. 예?
네.
예.
저는 유엔을 하면은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예. 예.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고, 또 대우도 뭐 외교관 대우라 그러고,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고, 어디 가도 덤블을 해 보이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유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면이 맞을 수도 있지만 환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WFP는 현장 기구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요. 저도 이렇게 청나무 배를 타고 몇 시간을 정말 몇 지대를 지나가지고 갑니다. 한 번은 60m 절벽에서 굴러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전쟁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란 기구가 막연하게 그냥 그런 환상을 가지고만 해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건 못 견뎌요. 그리고 이게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저희들 유엔 직원들은 저희들끼리 우리는 인터내셔널 디스플레이스 기구. 그러니까 실제 난민이라. 왜냐하면 계속 떠돌아다녀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나라를 바꿨습니다. 대륙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분은 유엔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또 배우자도 안 따라다니고 그러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엔에 그냥 그런 환상을 갖지 말고 실제로 유엔이라는 조직에 인턴을 한번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 조직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다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저는 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는 게 정말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보세요. 그 고통을 중단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직업들도 많지만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이런 데 대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엔이 할만하다.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는 어떤, 마음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느냐.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꼭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확신, 나는 반드시 된다. 간절함,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이것들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세계여행, 제가 세계일주한 데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명 세계일주.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일주를 했어요. 20세 때 꼭 책을 내겠다. 그런데 정말 IMF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해외여행이냐. 출판사에서 몇십 군데서 악플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냈어요. 뭐 아주 허접한 책이긴 하지만 유엔을 가겠다. 제 친구들 주변에 유엔, 네가 뭐 어떻게 유엔을 가냐. 그런데 갔거든요. 또 비왁, 중앙기구에서 공부할 거면 세계 최고의 학교로 가자. 또 하버드를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세 가지 확신, 간절함, 구체적인 액션이 있으면 이뤄낼 수 있다. 제가 2012년도에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웃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은 결정을, 진로 선택할 때 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대부분 그런 사람들. 가족. 많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자기보다 가족을 위해서 살죠. 국가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여사, 김구 선생님. 국가를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테레사 수녀, 슈나이트 박사같이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살 거냐. 근데 이 나무를 보십시오. 수많은 꽃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보면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뿌리가 한 나무입니다. 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지구의 연관을 갖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뭇가지에 여기 나뭇가지 있는 애들 여기가 부러지면 같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 발에 가시가 박히면 내 손과 내 몸을 움직여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외소가 이게 아니고 당연히 돕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배를 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로 환경, JWP는 기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계기를 통해서 제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Ask what you can do. 미국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할지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여러분도 제로 환경, 기아 티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홈페이지도 들어오시고 뉴스레터도 달아주시고 블로그도 열심히 저기 최성희 씨라고 열심히 올리고 있는 친구에서 손 들어주세요. 예, 매일같이 지금 열심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알던 일이라고 앱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될 건데 여러분 뭐 한 4,500원이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시고 또 혹시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Wherever I go, people recognize me. Call my name. Sure. But there are names no one cheers for. Karma. Raha. Antoine. Gita. Chu. Mariko. But there are 805 million people suffering from hunger in the world today. Too many of them are watching. There is flood by water, natural disasters, and extreme power. Lives are being lost. Beginning today, this is the first step to the people who will be. So whenever you hear my name, you will think of their name. Whenever you see me, you will see them.
Thank you.